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속적인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가나안 민족을 멸절시키는 전쟁만이 아니라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랄지라도 동일한 죄 가운데 거하면 가나안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민족만을 멸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심판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라도 범죄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로 사용하시는 민족으로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역사는 가나안 민족이 멸절된 것과 같은 그런 엄중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주신 전략은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면서 예배의 행진이 곧 전쟁의 승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매복과 기습과 우리가 아는 군사적인 그런 전략을 또 주셨습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지침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한때 사용했던 방법을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하라고 하시면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그 방법 자체를 의존하기 때문에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성 정복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는 세겜이라는 곳에 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었던 아름다운 골짜기였습니다. 정복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곳에 특별한 어떤 자원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굳이 그곳으로 이동한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이유 또 그 민족의 정체성 또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목적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9절, 27장 3절에서 4절을 연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27장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가게 된 까닭은 그 땅에 가려면 이 두 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다면 전쟁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것을 준행했겠죠. 그런데 이 땅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이 두 관문이 여리고와 아이 성이었기 때문에 이 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약 48km 떨어진 북쪽 세겜으로 올라가서 이 명령을 준행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신명기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무엇을 내가 준행하며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명한 것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이 약간 비슷한 크기인데요. 어느 한 산에 올라가도 다 보입니다. 또 그 골짜기가 일종의 그 음향, 서라운드 시스템처럼 되어 있어서 한 산에서 외치거나 낭독하면 다른 산까지 다 들리는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백성들이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특별히 축복과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 순종할 때 받는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 순종할 때 주시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것보다 더 많은 세 배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그것은 앞에 말씀을 다 뒤집으면 됩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며 그러한 말씀들이 저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로 귀결되는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자체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지만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라라는 지시를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간 것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연이어 정복하고 이제 세속적으로 판단하면 이 승기, 어떤 승리의 그 열기를 모아서 계속해서 정복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전투가 필요 없는 세겜으로 이동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봐도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르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악기들을 보면 악기들은 늘 조율을 해야 됩니다. 튜닝을 해야 됩니다. 연주를 하기 전에 연습할 때 그 악기가 잘못 음이 잡혀있지 않도록 연습을 열심히 하고 연주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튜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음을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올바르게 조율되지 못하면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전쟁이 존재하고 이 전쟁 너머에 우리가 어떤 민족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세계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복의 여정 중간에 전쟁을 멈추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하고 튜닝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세겜이라는 지역인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던 이 세겜으로 가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겜에는 많은 역사적 추억이 있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바로 야곱이 우물을 팠던 지역이고 그리고 요셉이 이 지역에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던 지역이고 요셉이 고향을 그리워해서 나를 고향으로 다시 묻어달라고 했을 때 요셉이 묻힌 곳입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왔을 때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땅인지 모르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주실지는 갈대아 우르에서는 구체적인 지역을 지명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단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셨고 세겜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넓게는 저쪽 레바논 접경에 이르는 헤르몬의 산에서부터 저 네게브 사막에 이르는 애굽 접경에 이르는 데까지를 다 주시지만 그러나 그 땅 전체를 지목할 때는 이 세겜이라는 땅을 지목하면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구체적인 명칭이 나오죠. 모래의 큰 나무 아래 앞에 이르렀는데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 단어에 주목하시면 세겜이라는 땅의 지명을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땅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창세기를 읽을 때는 지나갈 수 있는 지명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 아, 이 지명이 중요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죠. 왜 모세가 그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말씀했을까요? 6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광야를 다니다가 우리가 이 땅이 좋은 이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이곳에 머무르자라는 결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조상 삼으신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이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다.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고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시 기억하도록 그들에게 낭독하여 알려주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께 4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책으로 단권으로 전체 흐름을 다시 우리가 정리했고 또 14개 사역 본부별로 그 사역의 내용을 정리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 책을 전체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감수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실 때 주셨던 비전, 또 한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비전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감동하셔서 선포하셨던 비전이 40년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40년 전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제물포항을 통해 왔을 때 그때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느낌, 그리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약속, 소망, 그것을 기도로 우리에게 남겨줬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늘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읽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140년 전의 모습이 이 땅에 온 한 선교사님의 기도 속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14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 한 분의 선교사가 다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이분의 기도에 나타난 다른 선교사님들의 기도도 비슷비슷했을 겁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할 때 그 집안이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형제가 언더우드라는 그 가족의 이름으로 타자기를 만들었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많이 팔린, 가장 많이 팔린 것이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로잔 운동의 대표인 마이클 로가 저희 어느 날 좋은 귀한 선물이라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아주 낡은 타자기 하나를 꺼냈는데 그 라벨에 언더우드라고 써 있었어요. 아, 이게 그 언더우드 타자기. 그 당시에 이 타자기를 만들어서 받은 수익금으로 그 형의 선교사에게 보태라고 후원금을 보내서 이 타자기의 수익금으로 이 조선 땅에 많은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값진 타자기라고 생각해서 내 책상 뒤에 오랫동안 두다가 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기념관, 우리 세문한 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거기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기증을 제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막막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들에게 후손이 생기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감격, 그것을 후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140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의심과 어둠과 구습으로 배척하던 그 시대에 그 어려움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도문이 남겨 있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무력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율법책을 다시 들려주어라.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 세겜에서 해야 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명령하셨죠. 21장 5절 8절도 연이어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마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제단을 쌓되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어떤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에는 어떠한 인간의 기교나 아이디어나 능력이나 계획도 더해질 수 없다. 그런데 그 제단을 어느 산에 세우라 그랬냐면 에발산,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 그래서 이 두 산 봉우리를 이용하신 거죠. 시청각으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에발산이 나쁜 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 인생길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산봉우리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섯 지파씩 나누어서 서서 그러나 축복을 선포하는 쪽에 선 지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다 해당되는데 인생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걸 두 개의 산을 통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선포될 때도 이쪽 산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가 있고 저주가 선포될 때도 이쪽 산에 있는 백성들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길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이 일종의 세리머니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단을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주의 산에 제단을 세우라. 그 에발산은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실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세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보다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에발산 가운데 제단을 세우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저주의 세상 한복판에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단,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연성으로 된 그 제단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의 제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발산의 제단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으로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주의 에발산 같은 이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제사,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burnt offering이라고 영어로 모든 것을 다 불태움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화목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사는 peace offering 혹은 fellowship offering 혹은 joy offering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제의 제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기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제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의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죠. 바로 그 장소도 이 장소예요. 이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이 보이는 지역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라고 할 때 이 그리심산이 보이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화제를 돌리죠.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역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속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역사, 이런 이벤트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율법을 다시 돌에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32절,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 하나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모든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 읽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지금 제단을 쌓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율법책을 다른 돌에 옮겨 적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문맹도 많았고 또 인쇄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로 낭독하는 길밖에 없었겠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각자 소지할 수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도 주어져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원리를 적용하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라고 했죠. 특별히 복과 저주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개인적으로 읽더라도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 안에도 그런 말씀이, 그런 태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뛰어넘고 싶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책망과 경고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해.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도망가고 비켜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나오는 가장 읽지 않는 책들이 예언서고 또 신명기의 말씀도 신명 28장에 복에 관한 말씀은 아멘 아멘 그러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 반죽국이 복을 받고 너무나 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다가 뒷부분에 보면 그걸 전부 뒤바꿔가지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와 심판과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깨끗해요. 축복에 관한 말씀은 밑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말씀을 다 듣게 하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말씀을 계속 낭독하잖아요.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내가 해석자가 되고 내가 선택자가 되면 읽고 싶은 것만 골라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결정자요, 내가 해석자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나는 경청자요, 또 듣는 자요, 순종해야 되는 자로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그래서 로잔 대회에서 만든 서울 선언, 지난 4차 대회 선언에서도 성경이라는 주제의 챕터에서 24항에서 이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들이 개인, 그룹, 그리고 예배 공동체로서 보죠? 개인, 그룹, 예배 공동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룹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로도 있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실천하고 신실하게 성경을 읽고 듣는 신자들을 형성하는 데 헌신할 것을 요청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략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번성하려 우리는 다양한 방식과 장소에서 그리스도 유일하신 주되심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 신실한 성경 읽기와 경청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에서도 그날 큐티 본문만 살짝 읽고 하지 말고 한 주 동안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한번 해보니까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점점 결심을 굳혀가고 있어요. 순에서 함께 모이면 개인적으로 다 읽지요 그러면서 안 읽어요. 함께 모였을 때마다 그 주의 큐티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나누기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도 우리가 뭐 한 시간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몇 분이라도 함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지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읽고 해석보다 듣고 순종이라는 차원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공동체 성격. 이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선포되는 말씀에 그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말씀에 기울였다. 듣기 좋은 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저주의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백성들이 올바로 서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그 말씀만 아멘으로 밑줄 치지 마시고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그 경고에도 아멘하고 해야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든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다 귀 기울이는 경청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이 잠시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이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게 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 주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고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